네, 우리 설교 제목은 "배덕의 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9장의 말씀, 특별히 이 송아지 사건 이야기죠. 이 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사건은 역시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네, 재밌는 것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삼았던 이 사건이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죠. 이 송아지 형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 즉 이들이 갖고 있던 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예요. 송아지 사건, 즉 송아지의 형상을 따라 닮아서 지었던 이 송아지는요, 사실 이 애굽, 우리가 보게 되는 모세의 그 출처였던 애굽에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지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뼛속 깊이 갖고 있던 신관, 즉 애굽에서 보았던 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이들이 갖고 있던 그 천황사 사상 있죠. 천황사상처럼 이들이, 우리는 그 천황사상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반감 의식이 갖게 되는데, 오히려 그 속에 갖고 있던 그 뼛속 깊이, 마지막 보루에 있었던 이 신앙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들이 갖고 있던 신앙관이 뭐였다? 결국은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신, 즉 송아지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숭배 사상은 우리가 보게 되는 단순한 이 형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깊이 있게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단순하게 이 송아지 숭배 사상으로 끝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이들이 불순종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신을 우상을 섬겼던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13절에서 21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불순종한 모습,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불순종의 모습이었고, 22절에서 2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모았다는 얘기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배교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24절에서 29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 탄원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의 간구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3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았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질책을 하시죠. 우리가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듣죠.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13절에만 드러나는 표현이 아니라 9장 6절에도 똑같은 표현으로 목이 곧았다라는 표현법이 나옵니다. 즉이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이 곧았다는 표현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출애굽의 주재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얘기예요. 즉 이들은 그냥 목이 꼿꼿해서 나는 내 자존심이 높아, 이것이 아니라 마치 안하무인격으로 출애굽을 누가 했을 것이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모습에 따라서 그들이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목이 굳은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14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비수와 같은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 목이 굳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합니까? 멸하시겠다, 끊어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굳은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더 큰 나라, 더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표현은 지금 여기 그 신명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2장 33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14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의 이 결정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명령하셨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과도 동일시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번의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우상 숭배한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야 라는 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보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12절의 말씀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본 신명기 9장 12절의 말씀이죠. 13절 그 앞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뭡니까? 스스로 부패했다. 이 스스로 부패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의 도를 떠났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이들이 스스로 부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여호와의 도를 떠난 것이며 우상을 스스로 만든 것이었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결과물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죠.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순간 아멘하고 돌이켜서 뭐합니까? 똑같이 죄를 범하는 우를 범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에 은혜를 막 받았어요. 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하에 내려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털어 갔는데 배식봉사하는 친구가 밥을 조금 줌으로 인해서 기분이 상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친구는 배식봉사하다가 밥을 많이 달라 하는 분 때문에 화가 나서 서로 싸우는 것까지 봤어요. 뭡니까? 은혜를 많이 누려놓고 우리의 현장, 잠깐 내려간 그 현장에 가서는 뭘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마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의 도를 떠나 사는 자의 삶처럼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가지 우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도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게 되게 된다. 이 우상은 단순히 그냥 금송아지 우상이 아닙니다. 이 우상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봐야 되죠. 어떤 친구는 돈이 될 수가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 나의 삶에서 들어와 나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모세에게 이 진노의 결정을 통보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뭐하겠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언약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가르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며 우리가 복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 아래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풍악과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 잔치하는 모습들이 모세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된 15절, 자신이 가지고 내려온 돌판을 깨뜨리죠. 돌판을 깨뜨린다는 행동은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마치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나온 이 돌판, 이것은 마치 계약 조건, 즉 언약의 돌판이었죠. 근데 이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그 언약을 바로 준행하지 못하고 바로 깨질 수밖에 없는 상태, 즉 언약이 이미 깨졌음을 보게 되고 모세는 그거에 진노하는 마음, 땅바닥에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약이 이미 파괴된 것입니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백성에게, 이 진노의 대상인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방법,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구하는 것밖에는 모세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전 존재를 걸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신명기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순하게 그냥 아 나의 백성이야 라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세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죠.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40일 금식을 했다 이 얘기죠. 주 앞에 자기의 전 존재, 자기의 전 생명을 걸고 여호와 앞에 뭐 한 겁니까? 기도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모습,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 주 앞에 탄원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국민을 여겨달라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배덕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탄원의 기도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과 같은 마음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데자뷰처럼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와 반대로, 모세와 반대로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모세와 아론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모세와 아론. 근데 지금 20절에 나오는 이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받은 리더였던 이 모세와 아론이 한 명의 모세의 입장과 아론의 입장이 지금 극명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모세의 그 탄원의 기도, 생명권 기도는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론은 어땠을까요? 아론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반드시 그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론에 휘둘려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자기네끼리 만든 사건이 아니라 아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준받은 그 놀라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감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며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경청할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어땠을까요?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언론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세상의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연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보낸받은 선지자의 모습이 자기가 무엇인지 그 자격조차도 박탈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직격탄에 그 맞대응할 수 있는 결국은 마지막 그 앞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반대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듣고자 그 도를 받고자 40주 40야를 기도하는 자였어요. 세상에 놓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도를 갖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중보자였으며 그 중보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진멸의 대상에서 그 배석한 그 진멸의 대상에서 이제는 다시 구원의 대상으로 옮기우는 놀라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 자가 모세였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모세는 마치 십자가에 그리워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는 진멸의 대상에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변모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한 번의 죄악으로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데스바냐 사건이 나오죠. 가데스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바냐의 사건, 가데스바냐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바로 그 앞에서 강대한 민족들을 보고 겁을 먹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들은 너무나 장성하고 기골에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거부의 사건으로 이들이 광야의 40년을 허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함께 지금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한 사건이 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죠.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데 이 두 사건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결국 모세를 세우겠다.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둘 다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모세는 주의 언약 맺음에 호소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제발 한 번에 더 용서하고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마지막 달라 9장 25절에서 29절의 내용이 사실은 이 황금 송아지의 사건을 놓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하는 사건입니다. 목이 고든 백성, 배덕한 백성,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했던 그 사건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들의 상태는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신을 섬겼던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큰 핵심 가치가 뭐냐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나를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죄악 덩어리 같은 것이 진멸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노여움의 대상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 없이는 주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모세의 탄원의 기도가 없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지금 이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맹신하고 싶어하는 그 상태, 마치 우리와 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목이 고다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어디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던져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험악한 진노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목인 굳은 백성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목을 꺾어야 된다.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목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본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죄, 우리 또한 그러한 죄악 덩어리로, 우리 또한 그러한 배덕의 끝을 바라보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의 그 말씀에, 예수의 중보에 의지하여 하루가, 또한 나의 모든 삶이 주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한 주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나의 목을, 고든 목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치해 달라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요, 오늘 나에게 또한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각자가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옵니다. 아버지.